안녕하세요. 참된 시장을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너무나도 악한 가마들이 많이 끼쳐지고 있고, 많은 문화와 많은 생활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힘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은 그 악한 여러 가지 가마에서 이기고 나아가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피난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생활로 이어져야만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매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하면은 참 우리가 이제 삶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가족들에게나 친척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마를 드러내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했기 때문에 믿는 가정으로서 어떻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친척들이나 또한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정말 그삶 속에서 또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식주에 대해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맞아요.
그리스도인에서 옷 입는 거, 또한 먹는 거, 또한 그 이렇게 식생활 아니면은 그 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삶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절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싼 옷을 하나 살래도 그게 양심에게 걸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하도 이제 옷을 이렇게 안사 입고 하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옷을 그렇게 항상 누추하게 입고 다니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저를 보면 이제 좀 그렇게 보였나 봐요. 안쓰럽고 이렇게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남편이 나름 비싼, 그때 한참 무스탕이 유행했었어요. 근데 나름에는 이제 부인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근데 그래서 무스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서 선물을 했는데요. 그게요, 제가 그 옷을 입고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왜 그랬냐면 그 당시 제가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 앞에는 그 노점상 하신 할머니들이 그 그릇에 조그마한 그 야채 같은 거 놓고 쫙 팔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옷을 입고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는 남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의복도 입고 단정하게 입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감히 그런 비싼 옷을 제 마음에 입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인가 입고는 제가 정말 옷장에 처박아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모든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그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경험도 좀
자매님
얘기해주세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꾸미는 걸 이렇게 뭐 화려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선물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단장을 이렇게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이렇게 단장하는 것을 말씀으로 단장하지 겉에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뭐 치장물로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아까 자매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좌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 누추한 인간 세상에 오셨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 또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늘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본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의 위치까지 처하셔서 우리 모두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 모본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모본인데, 그렇다고 뭐 다 그렇게 말구유에서 많이 나가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사람들은 누가 무슨 옷을 입었고 누가 어떤 메이커를 신었고 어떤 액세서리가 있는데 저건 가짜인지 진짜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좀 돈이 있겠구나. 옛날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봉헌식을 하러 갔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을 다 받았던 그 제사장이 비둘기를 가져온 그들의 처지를 보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뭐 마늘이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들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지금 선하지 못한 악한 경향으로 가는 것이 다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의 교제에서 지나치게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되고 비중을 두고 정말 예배나 어떠한 뭐 100% 다 그렇게 도매급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게 되고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뭐 그렇게 잘 살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봐도 서로 간에 그러한 비교가 은근하게 아이들에게 퍼져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냥 그렇게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쫓아가다가도 또 조금 뭐 머리를 어떻게 뭐 물을 들이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을 다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이들도 그걸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런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단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품성을 다 나타내기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참 입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그래서 참 나 개인의 것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네. 입는 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막 누추하고 허름하게 일부러 그렇게 할 건 없지만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집안도 항상 보면 단정하고 깨끗한 게 이렇게 덕이 된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게을러서 집안을 치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정말 치우게 되고 닦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좀 예, 생기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그 세마포 덮었던 걸 이렇게 개서 이렇게 두셨다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참 정리정돈 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작은 건데 제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치우자 정리하자 하면서도 뭐라 할 말이 없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어디서도 그렇게 하겠냐. 하늘나라도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면 우리 집에 천사들도 많이 놀러오고 예수님도 오셔서 편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했더니 애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의복 부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사실 잘 몰랐어요. 어려서 또 10대,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사실 여자들은 유행에 또 민감하잖아요. 누가 초록색 옷 입었다면 또 가서 사게 되고 싼 거래도. 근데 그러면서 뭐 이어링 같은 것도 하나씩 달고 차고 했는데 제가 1년 전에 세계의 빛을 만나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제가 하나 둘씩 뺐어요. 뭐 많이 착용하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귀걸이들을 다 빼서 한 속에 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복 뭐 그렇게 짧게 입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단정하게 긴 스커트 또 옷도 너무 파이지 않는 옷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제 아이에게 또 말해줘야 되겠다. 너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 입는 의복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의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아이에게 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입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먹는 거. 제가 저도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나서 먹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은 이제 야채와 견과류, 곡류 이런 채소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주고 할 때 가끔 그런 저의 모습을 특히 이제 가까운 가족들이 보고 유난스럽다. 왜 그렇게 남들 먹는 대로 먹지 까다롭게 먹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야만 된다 막 이런 생각보다도 그렇게 먹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거고 나의 행복을 위한 거다. 그런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다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내 말 더 잘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먹으면 좋아 라고 이야기해 준 거더라고요. 좀 이런 말씀은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도 뚱뚱하지만 전에 한 15kg 정도 더 뚱뚱했어요. 아마 그 전에 저하고 같은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음식물을 개혁을 하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먹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 참 어려웠어요. 아이들의 입맛은 그렇죠. 아직 이제 제가 옛날엔 그렇게 안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핸드폰 있잖아. 이제 제 아이에게 아이야 너 이 핸드폰으로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누른 대로 눌러야 전화가 되지. 너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사진 누르면 아빠하고 전화할 수 있어? 만든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걸 눌러야 전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좋잖아. 근데 너의 몸을 누가 만드셨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엄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네 몸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가 건강해지고 네가 행복해진다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돼. 핸드폰 갖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하는 방법처럼. 그랬더니 아이가 단번에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입맛이라는 게 있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다 이렇게 그땐 본성이 있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아이에게 권하고 먹이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대로 꼴지어지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많이 먹거나 안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의 피가 혼탁해지고 막 열이 가해지고 그리고 무리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뇌에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위도 밤늦게까지 막 움직이도록 하고 쉬지 않고 돌리는 방앗간의 기계는 아무래도 손상이 빨리 오겠죠. 제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뇌도 둔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그러한 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데 둔해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참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떤 성향의 깨달음을 되게 둔감해진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그 먹는 것과도 연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현대는 먹는 거리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그 노아의 징조에서 막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식욕의 탐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 아이들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그런 문제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안 해본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때에 부끄러움 없이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연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엄마들이 게을러서 좋은 음식을 열심히 해서 해주면 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인스턴트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옛날 생활을 돌아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뭐 고기 반찬 딱 하나 하면은 그 외에는 김치 하나 넣고 주 메뉴 딱 넣고 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따져도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엄마들이 부지런해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친정이 원래 육식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딱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은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삼겹살 없으면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입맛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육식을 하면서 또 이제 생활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지치면서 제 몸이 좀 병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병이라는 게 특별히 뭐 암이나 어떤 어디가 꼭 집어서 아프면은 그걸 도려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몸이 그냥 아픈 거 있잖아요. 어디 병원 가서 진찰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괴롭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을 그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이렇게 암흑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항상 어두운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도 막 어두운 빛이 나타나고 제가 그런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식생활 개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창세기 얘기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애초에 음식이 야채와 곡식 또 과일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식생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한 1년 정도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데 제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통증이 일단 없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장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면서 하여튼 변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게 확실하게 바뀌고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올바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도 회복되는구나. 저는 솔직히 네. 경험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건 권장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예. 정말 정말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원래 이제 텔레비전이 없는데 이제 아이가 와서 잠시 동안 이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텔레비전을 조금 그 동물 주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자하고 이제 어떤 사자가 누구를 그 더 사자가 뭐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냥할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걸 보면 그 잔인성과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런 육식 동물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정말 그런데 키는 큰데도 채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 너무 정말 맞아, 순하고 맞아. 그냥 정말 그런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동물의 예를 보더라도 먹는 것이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소한테 포악하다는 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싸나운 소 없어요. 화가 정말 사람이 화가 나게 했을 때 그럼 아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토끼도 마찬가지고요.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보면 벌써 순하고 유순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날아다니는 독수리라든지요. 아니면 뭐 호랑이, 사자, 혼갓 어떤 그런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맹수들은 역시 그 성격이 포악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잔인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틀림없이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인체에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성격, 품성에 아주 직결된다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참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바꿔지기는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엄마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이들이나 남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원래 하던 습관대로 식습관을 바꾸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정말 절감하는데 그리고 식욕이 어떠한 그
욕구보다도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식욕에서 사단에게 소유당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사단에게 시험 받았던 게 바로 식욕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부분을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모범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올바른 식사법을 알고 물론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막 배워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몸의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통로를 맑게 해준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감하였다면 아 정말 내 몸을 매일 배쳐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내 가족이나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지혜를 구해서 또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그러는 것도 더불어 중요한 것 같아요. 질책하고 뭐 나는 언제부터 그랬다는 듯이 자꾸 막 꼬집고 그러지 않고 제가 많이 좀 아이들에게 그랬는데 아 그랬더니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어떠한 중요한 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뭔가를 요구할 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데 그 아이에게 합당한 그 한도 안에서 저는 옛날에는 막 못도 안 돼, 못도 안 돼 막 처음에 그랬는데 그건 너무 부질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쳐줘요. 이것이 왜 좋고 이것은 좋지 않은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먹도록 옛날엔 강권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내가 부탁하고 기도하고 선택권을 줄 때 전보다 오히려 훨씬 아이들이 엄마의 뜻대로 쫓아와주고 때로는 잘못 갈지라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 질책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저희 첫째 아이가 약간 앓고 있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한번 이제 막 아이스크림, 막 케이크를 먹고 엄청 이제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해준 게 맞아. 나 이제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거 안 먹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먹으라고 한 거 맞아. 그러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몸에 안 맞는 그런 음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카페인 그걸 이제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저의 몸에 얼마만큼 반응 안 좋은 반응을 미치는지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날 그걸 잠시 안 먹고 있다가 이제 가끔 핑계 삼아 운전할 때 졸으니까 먹어야지 이러고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게 먹으면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심장이 뛰고 벌써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마실 때는 몰랐는데 안 마시다 어느 날 딱 마셔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우리 몸에 안 좋은지 또 그것도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몸에 우리가 정말 그 합당한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먹었을 때 더 우리 몸이 건강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카페인이 뭘 말씀하세요? 박카스?
커피?
여러 가지 있어요. 카페인은.
카페인인가요? 네.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믿지 않는 많은 이제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뭐 요즘 TV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거는 하나님 뜻에 별로 이렇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은 안 돼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참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산에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뭐 괜찮다고 좀 한편으로는 생각하는데 또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또 사람이 있을 경우 있잖아요. 가족 중에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참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항상 그 말씀만 읽고 또 뭐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무엇이 있을까? 좀 고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모이면은 윷놀이를 하거든요. 만약에 명절 때 모이면은. 근데 그 윷놀이를 하는 것도 이제 윷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진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기로 해요. 그래갖고 돈을 내갖고 나중에 그거 갖고 이제 맛있는 거 사먹기는 하는데 그것도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이제 같이 일을 하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그게 참 제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에서는 같이 모이면은 아무튼 식구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퍼즐 있죠. 퍼즐 그림도 좋은 거 막 이렇게 초원이 그네. 그 퍼즐을 갖다 굉장히 좀 이렇게 간단한 퍼즐이 아니고 이제
복잡한.
예, 그런 퍼즐을 해 가지고 그 맞추기를 한대요. 뭐 엄마 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하는 어떤 게임이 아니고 어떤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건데 그거 너무 좋다고 그분이 그런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 하고 그러면 서로 어떤 게 좋을까 해 가면서 서로 연구해 가면서 그 퍼즐을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근데 어른들도 좋아하신대요. 그분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곳은 방법도 다양하고 아주 쉬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아이들하고 24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쉼없이 아이들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와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내려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그림 그리자. 엄마 뭐 퍼즐 맞추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같이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넓게 말해서는 내 가족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그것의 기쁨을 못 누리니까 밖에 나가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바깥에 그치. 뭔가 화려하고 아주 그냥 탁 히트가 있는 뭔가 그러한 것들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착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라도 선한 것으로 그 아이를 채워주지 않으면 밖에서 사단이 준비해 놓은 다른 악한 경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맛보면은 재밌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신명은 다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무슨 명절 때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그런 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되게 축제화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족과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럴 때 가족과 지내는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교회나 친구들. 걔가 너무 신기했어. 너 왜 가족하고 있어? 왜 엄마 아빠하고 같이 그러고 지내? 집에서 뭐해? 그랬더니 엄마 아빠하고 지내면 즐거워. 재밌어. 우리 엄마 뭐하고 지내는데? 했더니 뭐 특별한 거 하지 않는데도 즐겁대요. 재밌대요. 참 그게 아직도 신기해요.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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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 문화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제도를 주셨고 그렇죠.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지배하도록 하셨거든요. 그 지배가 막 쥐어잡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개성과 독특한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엄마가 인내해 주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도시화 되고 또 맞벌이 제도가 생기고 또 이 세상의 수준에 맞게 먹이고 입히고 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먹이고 입히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선까지만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주로 뭐 주말 되면 꼭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간다든지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렇게는 하는데 일반 도시에서 제가 참 가장 권하고 싶은 건 가족끼리 같이 산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바빠서 못한다라고 말하면 더 할 말이 없고 그렇지만 내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내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내 가정을 회복하고 서로의 먹먹했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산책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도 아 아빠와의 아침 산책이 그 아이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배드민턴도 치고 기어다니는 이상한 벌레도 같이 둘만의 비밀이죠. 같이 보고 근데 조금 큰 자녀들을 둔 가정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다 부모를 그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같이 가면서 지내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이게 처음엔 되게 피차 힘들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아이들을 좀 바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론 지금 아이들은 지금만 해도 바쁜데 제가 말하는 수준은 아이들을 집안의 가사를 같이 돕고 이제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그 아이들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어린 아이일수록 저는 저 아이가 5살 때, 그 4살 때부터 동물들을 먹이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봤자 강아지 몇 마리인데 먹이를 주고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게 하고 그건 항상 그 아이의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커서는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것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처음에 어쩔 때는 짜증을 내고 싫어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인내력 있게 좀 참아가면서 어쩔 때 지혜롭게 잘한다 그러고 어쩔 때는 게임식으로 막 빨래 갤 때도 어쩔 때 막 싫어해요. 그러면은 아 요거를 택배 아줌마 요거 저기 안방에 서랍까지만 좀 배달해 주실래요? 막 이래가면서 애교를 부리면 때로는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확 짜증내다가 에 하면 와갖고 택배라니까 이제 애들한테 익숙한 그래서 막 택배 이제 기사 노릇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아이의 유일한 이제 하여튼 재밌게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더 다양한 것에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요리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싶어서 하라고 그랬더니 점점 잘하고 재밌어하고 기꺼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일반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르칠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집에서 내 양말을 꿰매고 뭐 뜯어진 것을 그냥 천을 가지고 꿰매서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막 엉망이지만 만들어 보게 하시고 요리도 자기가 해보라고 그러고 비록 못 먹을지라도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텃밭이나 이렇게 정원이라고 말하는 건 거의 없을 거고 아파트 문화니까 뭐 이렇게 화단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베란다에다가 그 아이만의 화단을 준비해 주셔서 그 아이가 그걸 가꾸게 하시고 이게 참 작은 일이지만 해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 컸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어렸을 때 저희 남편이 아이들을 좀 음식을 할 때 같이 가르치고 청소할 때 좀 시키고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 일을 안 시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생들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시집 가면 얼마든지 할 텐데 미리부터 일을 안 시킨 거예요. 저도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딸만 둘이니까 원래는 자매님처럼 가정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하게 했어요. 우리 작은 딸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마 하고 막았던 게 지금이 와서는 좀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이게 큰애는 다행히 지금 이제 설거지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애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가 하는 일을 같이 분담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참 할 때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를 때가 많아요. 애가 서투르고 못하니까. 근데 그럴 때 저 처음에 막 야단도 좀 치고 저도 그랬어요.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아이들한테 상처 줘요. 그래서 아, 괜찮아. 너는 아직 배우고 있는 아이잖아. 원래 처음엔 다 이래. 엄마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해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다시 해봐. 잘할 수 있어. 일곱 살 치고 너처럼 이불 잘 개는 애 없을걸? 막 그러면 막 신이 나서 막 깜짝 뛰어다니면서 이불을 개고 막 와서 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참 필요해요.
키면 잘해요. 어제 두부도 정말 잘 썰더라고요. 2cm 썰으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재서 두모를 썰었어요.
진영이가요?
네.
네. 맞아요. 참 아이들은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입력해 놓으셨는데 우리들의 사고로 그걸 다 이렇게 커트시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공부해 엄마가 다 할게.
맞아. 가장 이어간 이야기다.
진짜.
가장 잘 못한 가정교육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우리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어떤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좀 많은 도움이 됐고 유익이 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근데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그저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천만에 아니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민중을 선동하고 기존 질서를 깨뜨리려는 혁명가의 모습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혁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시고 기독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00여 년 전 유대교회보다도 더 타락하고 곪아있는 이 교회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개혁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찾아. 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 잡아. 말 안 듣네. To bring happiness inside. Though I searched with all my heart, I still felt empty. I was never satisfied.